자, 오늘 말씀은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는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절까지 다 같이 교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성경에서도 여러 말씀 있지만 오늘 같은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그 길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우리 삶에서 늘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사도는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고통의 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도라고 교회 모이고 뭐 다 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경건의 그 참된 삶이 아니라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해져 버리고 돈에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말세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고도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경건에서 떨어져 나가서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흔들어버려요.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로서 그들을 갖다가 혼돈시키고 미혹시킵니다.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나 멋대로 살아갈 거야, 이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그 해답이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14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 너는 아무리 악한 자들이 더 악해져서 속이고 또 속고 자기네들끼리 별짓을 다 하면서 흔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참된 성도들이, 어쩌면 여기서 더는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디모데를 대신하는 모든 진정한 성도들, 오늘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도대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울사도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라는 이것만큼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참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어둠 속에 헤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이, 진정한 옳은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내딛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등잔불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 있게 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일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성경이 뭔데, 성경은 어떻게, 누가 성경을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바로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에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자,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은 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라 했죠?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갈 필요도 없고 덜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쓰고 있는 성경 기록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성경책이 누군가가 써놓고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보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 책을 쓴 기록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쉬시면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고 완성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자신이만.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진정한 뜻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물론 우리는 학문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다, 누가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 그분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영감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호흡하심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뭘 기록하겠고 왜 기록을 하셨을까? 성경을, 하나님은 성경을 왜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고 골치 아프고 참 힘든 이 성경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권사님께 성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뜻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더 좋을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질 않았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보기에는 엄청나게 정말 은혜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하는 게 다 다르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말씀을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숨결을 통해서 원칙적인 하나의 말씀을 일관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이 성경을 읽으나 집사님들이 이 성경을 읽으나 졸면 읽지 못하죠. 제가 성경을 읽으나 성경은 똑같은 글씨,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함께 다 읽는다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질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숨결을 갖다가 우리가 배운 이런 얄팍한 지식, 천박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박사하면 이걸 다 알까요? 어림 반푼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면 뭔가 힘이 뻘떡 생겨가지고 막 뭔가 능력을 발휘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에게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빡세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나도 얘기, 1도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께서는 자기의 얘기,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너희 입에 담아주며 너희로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죠? 증인이 되리라. 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데 딱 세 분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알 것 같은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여기에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좀 착각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될 수가 있다는, 할 수가 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만날 때도 두려워했고 믿었지 못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거 두려워서 하나도 무덤가에 간 적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르고 다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부 두려움이 있고 겁이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 형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지 비로소 너희들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 증인, 내 말의 선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 권능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을 좀 더 강하게 우리한테 뭔가 우리라고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으면은 뭔가 힘이 빡 생겨가지고 권능 있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은사 막 뭐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물론 그 성령의 은사로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성령은 근본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하시는 성령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조명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기록, 하나님의 영이 기록했는데 그럼 성경은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5절에서 성경이 왜 필요한가, 성경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다시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럼 성경을 알았다는데 성경이 뭘까요? 진짜 성경의 역할, 목적, 성경을 왜 주셨는가 이유가 그 다음서부터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왜 다 읽으세요? 시작. 성경은 네, 이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은 말이죠,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할이 뭐냐면 무겁고 성도 표시를 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 남들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능히 너, 너는 누굴까요? 디모데겠죠. 물론 당연히 디모데후서니까 그 디모데를 대신해서 오늘날 이 성경을 듣고 읽고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혜는 성경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 길 또는 지식,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구원이 과연 뭘까? 정말 구원은 내게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고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구원을 왜 얻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르려고 하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모든 방법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구원 안내서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은 구원을 이끌어주는 안내서예요. 구원 길잡이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조차도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걸 성경으로부터 배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었어요. 성경이 이 땅에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원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구원에 대한 책. 자, 세상의 지식을 쌓고 세상의 일을 알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면 세상의 책들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책이나 수학참고서를 봐야 합니다.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아, 그건 책은 없어요. 그 책을 누가 좀 쓰면 좋겠어요. 돈을 잘 버는 법 이렇게 써놓으면 그 책만 하면, 근데 돈을 잘 버는 법은 책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닌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책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것은 세상의 책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선각자나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책을 숨을 쉬시면서 만든 이유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책을 읽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요즘에 뭐 이상한 책들이, 구원을 길라잡이, 구원에 빨리 가까이 가는 법, 뭐 이런 교과서, 참고서를 막 만들어가지고 무슨 베스트셀러처럼 만들었는데, 그거, 그런 법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에게 편의를 좀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만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에다가 구원에 대한 자신의 모든 계획을,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 자신 마음에 있던 모든 계획을 기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부르시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심판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과 반역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럼 이 은혜의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선택한, 그 택함 받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완성되는 이 구원의 은혜, 은혜의 구원에 대한 언약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것,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매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안 해요. 아, 제일 힘든 게 성경 말씀 듣는 거고, 더 힘든 거는 좀 긴 성경 말씀을 듣는 거고, 더 힘든 것은 좀 어렵고 재미없는 성경 얘기만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힘들어요. 좀 재미있고 짧고 기쁘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삼박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좋겠는데, 근데 성경이 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삼박하겠어요? 그렇게 단순하겠어요? 그렇게 막 좋아 죽고 재밌겠어요? 전 성경을 보면서 우스워서 깔깔거리는 코미디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서 너무 무슨 뭐 막 코미디 어떤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재미나게 웃은 적 있으세요 혹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막 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난 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거가 오 할렐루야 좋아 죽겠다 웃는 사람 있나요? 성경은 웃는 얘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을 구원 얻도록 하는 이런 말씀.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재미나게 얘기하는 이 만담가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재미나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성경 모르면서 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성경을 모르고도 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참으세요. 저 같으면 벌써 하늘에서 뭘 내렸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런 엉터리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쓰신 성경책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구원이 뭘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성경에서 나오면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여기에 보면 이 15절에 나오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중요한 단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 자,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구원 받으신 분 손 내려보세요. 아, 다 구원 받으셨구나. 구원 안 받으면 자, 구원 얻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지혜가 그럼 아주 여러분들 넘쳐서 구원을 얻으신 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란 그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도 있고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흔들릴 수도 없고 구원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구원이 뭘까요? 아, 이게 구원이란 뭔가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어떠한 상태이거나 어떤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그렇다고 우리가 물에서 빠졌는데 탁 건져내면, 아, 내가 구원받았다. 불타는 집에서 끄집어내 소방관이 꺼내면 내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돈을 줘서 내가 경제적인 고난에서 건져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구원은 우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이 이미 과거의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조금 적게 그렇지라잉.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받았다니까 뭐야, 뭔가 받은 거야? 그런데 구원은 이미 과거로서 우리가 받았지만 과거로서는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받았지만 현재는 이루어가고 있어요, 구원을. 그리고 미래는 구원을 완성을 시켜갈 겁니다. 받았고 이루어가고 있고 완성을 시키는 이 전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모습이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은 뭘까요?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뭐 한 수백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한다면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자,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말의 핵심적인 가장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의롭다 이 구원이 당신 난 구원받았다면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 집사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있어요. 나는 우리 이 집사님을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이게 바로 칭의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면 우리 이 집사 왜냐면 이 집사님이 둘이니까 누군지 모르죠. 자기만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 우리 이 집사님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생각이 나빠. 어찌 그럴 수 있어. 당신은 비겁해. 당신은 너무 이익만 챙겨. 당신은 당신 좋은 대로만 해. 당신은 전혀 도울 줄도 몰라. 당신은 생각이 틀려먹어.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께 너는 의로워졌어.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뭐라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해요. 칭의.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은 칭의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상태가 되면 그렇다고 죄가 왜 없어지겠어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너 이제는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분의 의로움을 너한테로 옮겨놓겠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여겨져.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여겨진 구원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 듣고도 여러분들, 뭔 얘기하는 거야. 아무 말 안 듣는다면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딸이고 아들로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딸과 아들을 받아들이려면 나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 내 아들, 딸이야. 내 아들이고 너의 딸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져. 이걸 신학적 용어로 수양이라고 해요. 양자로 수양,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조금 그렇지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 지금은 아멘 하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지만 요 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딸로 받아들이셨어요? 딸이라고 생각 드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싸나워서 난 딸 되는 것이 싫어. 딴 사람의 딸이 되고 싶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딸로, 여러분을 아들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구, 이것이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현재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처럼 다시 나쁜 짓을 하고 의롭지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구별되어가는, 옛날과는 다르게 구별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대여리 문답에서 했지만 성화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 비로소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가 죽었고 또 마지막 종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걸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기도로 하면 그냥 기도 많이 한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은,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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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가다가 그리고 그의 생명이 다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근데 천국을 바란다면서 아니야, 천국을 바라려면 어디서 좀 모여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막 모여가지고 날짜 정해놓고 주여 주여 하면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이런 걸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옳지구나, 여기 특별 과외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 되는가 보고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무슨 뭐 이래가면서 탁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오셨다 해서 우리가 휴거당하니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하죠.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이루어가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란 건 우리가 중요한 게 구원이란 뭐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그렇게 살면서 내가 완성은 못했지만 죽었을 때, 죽고 하나님 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 품에 받아들여.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고 새하늘 새 땅의 삶이라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구원을 받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성경은 이러한 과정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가 뭘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되는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요 15절 말씀 가운데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요. 시작. 그럼 다 전체 읽어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옳거니. 여기에 너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또 믿음. 그리스도 예수 믿음.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을 축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그러니까 구원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적으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가 있겠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는 이 두 축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뭐가 생길까요? 지혜가 우리가, 지혜란 건 깨달음이 우리가 있어요. 아하, 믿음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너무 중요한 게,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그 자체도 아니에요. 오직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고 출발이고 모든 것의 전부다예요. 마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구약 신학이 되잖아요. 구약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구약이 뭐라고요? 구약은 전부 몇 권이죠? 39권. 39권 전체 구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로 오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신약 27권은 그 구세주가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숙제를 우리가 대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성경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 이거 한 장 한 장 언제 세어봤어요? 이게 장수 다 못 셌어요. 그 장이 아니고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자, 몇 절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세볼 수 있을까요? 빨리 전화기 있는 분은 지금 얼른 찾아보세요. 성경은 전체 몇 장 몇 절로 되어 있나? 빨리 지금 전화기로 구글을 빨리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빨리 찾으신 분 대답해 주세요. 요거는 아마 내가 보기엔 이병택 집사님이 제일 빨리 할 것 같아요. 네? 안 들립니다. 크게 저 뒤에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몇 장? 1189. 전부 몇 장요? 1108. 성경은 39권, 27권으로 되어 있고 몇 장? 1189. 자,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네? 다시요. 크게 뒤에가 잘 들리게 하세요. 시작. 173절. 31173절. 31173절. 31173. 다시 시작. 한 번 더 시작. 몇 장 시작. 1189. 31173. 이거 정말 우리 이 집사님이 잊어버리겠어요. 자기가 말하고. 그렇지만 내일 모레 가면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성경은 그렇다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걸 끊임없이 예약, 예언, 예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복음서가 네 개가 나오죠. 이 복음서는 뭘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메시아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서예요. 그런데 성경 복음서 나 안 읽어요. 난 그런 거 예수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구원을 얻을 수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자, 복음서는 바로 그분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모든 그분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도행전은 뭘까? 복음서 4개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를 이 땅에 살아서 구세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들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어떤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을 기록해놓고 그 사역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곳곳에 전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딱 지나면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편지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서신이 나옵니다. 그 서신은 뭘까요?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것을 이제 좀 더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자세히 기록을 하는 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 예수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막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아 성경은 이런 거로구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는 전부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꿈꾸며 있어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머리가 갑자기 아파집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이 바로 성경이는데 일곱 대접이 어떻고 백마를 탄 게 어떻고 새하늘 새 땅이 어떻고 마지막 고생을 받는데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고 그런 거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접하시고서 재림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미리 죽으면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살고 있다는 이 비전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이상한 이 사건들이 계시록 자기가 전문가래. 30년 연구했더니 엉뚱한 소리하고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인데 무슨 뭐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무슨 별 찐빵 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또 학자들이 그게 그런가 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스토리 바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하게 기록을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 그 믿음은 뭘까? 믿음. 자, 우리가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는 거. 그렇죠. 믿는 거죠. 믿음에는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첫째가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 시인하는 것이에요. 알고 나서는 아 이분이 그리스도로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죄인 때문에 오셨구나,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면 첫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해요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져요. 사실 믿음의 생활은 안 보여지는 게 막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설교 듣는 모습.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데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풀리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갖다 나는 고백을 하고 내 삶에서 모두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을 절대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합쳐졌을 때 그걸 뭐라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 이런 걸 알아야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고 의뢰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옛사람으로 그냥 살면서 육신에 살고 죄에 살고 옛날처럼 똑같은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는 첫 번째 조건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회심이에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에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옛날의 삶의 모습에서 살고 있고 똑같이 허덕거리고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선 이 사람이 과거의 사람에서 새롭게 거듭이 나고 이 과거의 삶을 회심해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전체의 과정을 뭐라 한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그 우리 여자 목사님 믿음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김XX 목사님 믿음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난 좀 믿음 좀 있거든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걸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이 잘못 전달되거나 성경이 가려지거나 빼거나 어떤 건 더해버리거나 자기 멋대로 하거나 성경을 비틀어버리거나 왜곡시키거나 성경으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성경이 선포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이 이때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하니까 골치 아픈 거야, 성경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온통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의 사역을 중심을 누가 했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위에서 세워질 때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종, 뭐 기도의 종, 능력의 종은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박사나 신학 공부를 한 목사들이 읽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세상적 방법으로 슬쩍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율법적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생각에 선한 일 좀 하고 우리가 뭔가 종교적 행위를 좀 하면 구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 없는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뛸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